네, 이 시간 고난 가운데 더 깊어지는 말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말씀이 더 깊고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모든 게 무너지고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보다 더 따뜻하게, 더 생생하게 마치 살아있는 분의 음성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슴에 다가왔던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복잡할 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은 말씀을 더욱 붙잡게 하셨습니다. 무심코 그냥 지나쳤던 그런 말씀들이 더 이상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이 제 영혼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잘 아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의 이 말씀에는 바로 이와 같은 한 인생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겪었고요.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편 119편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19편은 성경에서 총 176절로 되어 있는 가장 긴 장입니다. 119편은 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이 알파벳 숫자가 22개입니다. 이 22개의 이 순서대로 각 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연마다 8구절씩 말씀과 율례와 이 법도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119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사랑과 갈망으로 가득 채워진 시입니다. 이 구체적인 저자나 이 배경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포로기 이후 경건한 유대인에 의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히브리어 이 자음 순서대로 이 테트와 이 요드로 시작되는 이 65절에서 이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고난과 말씀, 이 공동체, 이 고난, 말씀, 공동체 회복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오늘 주제를 생각했을 때 이 7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7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해 내가 율례를 배웠다, 말씀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이 고난을 피해야 할 재난이나 그런 재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이 아침을 여는 이 새벽을 깨운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고 주의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을 통해 평소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마음 깊은 곳까지 들리게 하십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무감각해진 마음을 참된 기쁨이 회복되도록 도우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가 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고난, 이 말씀, 이 공동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러분, 시인은 이 고난 한 가운데 서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선대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은 단순히 그를 무너뜨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우게 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6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이 그릇 행하였다라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로 샤가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죄를 지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도치 않게 길을 벗어난 상태,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길을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없이 스스로 살려고 했던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생에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다. 자신의 힘으로 사는 인생,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계십니다.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항상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시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니 어떻습니까? 시인은 자신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고난은 그의 영혼을 흔들었고요, 그 자리에서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인처럼 진심으로 고난이 정말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고백은 결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고난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고난은 정말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 그런 고통, 감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내 인생 중에 가장 힘들었던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고난을 다시 겪으라고 한다면 다시 돌아갈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체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인의 고백을 깊게 묵상할 때 이 신명기 8장 말씀이 더 깊게 와닿게 되었는데요, 이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죠?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곧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광야였습니다. 주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장 먼저 보내신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셨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도 지금 자신만의 광야에서 똑같은 배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모두 정도는 다를 수가 있지만 이 광야의 시기를 지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고난이 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의 자녀들이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되는 은혜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시기를 통하여서 그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한마디가 심장 깊게 들어와 박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난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고난이 끝난 후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살아 있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구나. 그것이 시인이 말하는 이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 말씀을 배운 시편 기자는 이제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7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세상은 금과 은, 즉 부와 성공과 이 성취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물질보다 귀하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76절, 77절에서 이 시인은 말씀이 단지 정보가 아니라 위로와 생명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6절, 77절 제가 읽습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시인은 여전히 고난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지식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 그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듣게 하시려는 사랑의 흔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소 우리는 말씀이 마음의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말씀을 명언, 명구처럼 단순한 지식이나 유용한 정보로 다루고 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종교적인 의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본질상 이 고난의 밤을 지날 때라야 비로소 말씀이 나를 붙드는 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시인은 주의 율법이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불리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 어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만족할 때, 하나님으로만 최고로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에 말씀이 내게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이 고백이 주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참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서 말씀을 통해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나눕니다. 7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함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79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이 시인의 기도는 말씀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이, 그의 태도와 성품이 다른 이들에게도 격려와 회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드는 그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 이 8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여기서 완전하게 하사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타밈입니다. 흠이 없다, 일관된 마음, 우리의 일관된 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고난이 끝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내 마음이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기 원합니다. 이것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살릴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 즉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삶은 누군가를 다시 일으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단순히 옛날에 한 사람의 신앙의 체험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에 깊이 와닿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난이 말씀을 배우는 통로가 되었고요. 그 말씀은 금보다 귀한 생명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주님은 온전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이 회복되고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 서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한 몸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기도가 시작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마음이 낮아지고 다시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셨고요. 그 순종을 통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사는 자리이고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고난은 말씀을 배우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나에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최고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하여서 자신을 깊게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고난은 절망이지만 말씀이 있는 고난은 은혜가 됩니다. 말씀은 내 생명을 살릴 뿐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내가,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